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바른 정보와 유익한 해설로 여러분의 생활과 영적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SOS TV 시사 뉴스. 오늘도 시대를 진단하는 뉴스와 해설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드립니다. 현재 인류는 굶주림과의 끊임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수백만의 동부 아프리카인들. 그러나 이제 식량 문제는 아프리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식량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전 세계의 인구수가 70억을 넘었죠. 이 압도적인 수치 앞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총성 없는 전쟁, 식량 위기라는 주제로 뉴스를 진행해 봅니다. 뉴시스 10월 10일자 사회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 461명은 G20 주요 20개국에 공동 서한을 보내서 지구상에서 10억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과다한 투기를 규제해서 곡물 가격을 내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매월 조사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지수를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사상 최고치인 230선을 유지하다가 9월에서 10월에는 210에서 220선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최근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대홍수로 다시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불안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는데 국민의 식량 안보 인식은 대체로 낮은 수준입니다. 식탁에 늘 쌀밥이 오르고 수입 농축산물이 부족 부분을 채워주니 절박성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식탁은 세계 식량 수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급격한 기후변화는 이러한 시스템을 단번에 마비시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해는 러시아를 그리고 지난 겨울 중국 허베이성을 덮친 대가뭄, 올해 태국의 대홍수 등은 이미 식량 공급에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최근 프랑스 칸에서 폐막한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이 같은 위기를 반영해서 이례적으로 세계 식량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식량 위기 참 심각한 일인데요. 여기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육성으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세상에 기근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죠. 사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보고하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뉴스가 참 드물다는 그런 느낌을 자주 갖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생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보도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회의 공포감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나라들과 보고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보고하는 단체와 유엔에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기근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 기근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또 이기심 때문에, 또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을 키워야 할 땅에 돈을 벌기 위해서 땅들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밀림 지대를 갈아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사실은 기근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겔서 15장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의 땅들이 황폐케 되는 이유가, 기근이 오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땅이 황폐케 되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침받고 준비되는 그 마지막 시기에 이 세상에 사방 바람이 놓여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그런 예언인데 이 말씀은 이 세상 역사의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가, 사방 바람이 놓여서 막 그 광풍이 불 것이다, 태풍이 불 것이다, 이것은 무슨 뭐 폭풍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황폐하게 될 것인가, 그러한 마지막 그 재난이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좀 붙잡아라 붙잡아라, 왜? 내 백성들이 아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했고 아직 세상이 끝마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빨리 좀 붙잡아라, 내가 조금 더 내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역사할 때까지 좀 시간을 좀 벌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3절입니다. 그러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사방 바람이 놓이면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지만은 마귀는 사탄은 이 세상을 정말 초토화시켜서 빨리 멸망시켜서 아직까지 준비할 수 있는 또 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 빨리 죽여서 데리고 자기의 창고로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경은 이 바람 부는 것, 마지막 시대에 정말 최종적인 그런 난리가 재난이 임하는데 그것은 땅이나 바다를 해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땅과 바다와 나무에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에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기근 문제와 식량이 없어지는 문제 또 물의 부족 문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인간이 만든 재해인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악해짐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잘못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들을 보십니까? 큰 대전쟁 말고 국부적인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눈먼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그 먹을 땅들을 착취합니까? 이런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심각하게 기근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나라가 또 사회가 또 사람들이 이 기근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들의 불법함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악한 시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이 악이 높이 쌓여 있는 때입니까? 가장 잔악한 포악한 시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시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이 기근의 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유익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최근 석유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상품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의 조언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곡물 공급 부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몇 년 후에는 억만금을 줘도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향후 가장 위대한 사업은 농업이 될 것이므로 농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는 덧붙여서 개척 정신을 가진 젊은 농업인과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가장 위대한 사업인 농업에 일생을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다면서 식량 안보는 글로벌 식량 위기 시대에 선진국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세계 인구 중 10억 명 이상이 하루 $1.24 이하의 빈곤선 아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사실입니다. 5초에 한 명씩 하루에 18,000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5년까지 전 세계의 빈곤 인구를 전반으로 줄이자는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제안한 만큼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는 이러한 세계적인 인구 문제와 다소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한때 100만 명이 넘었던 신생아가 지금은 5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원도 에너지도 빈곤하고 국토 면적도 좁은 한국 땅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을 가진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죠. 자,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한 보도를 리포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강정자 리포터입니다.
네, 식량 위기는 지구촌 음식 문화와 먹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 아십니까? 포린 폴리시 최신호는 식량 위기를 당해 각 나라나 지역에 맞는 대처 방법 중 특색 있는 10가지를 추려서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UN 식량농업기구가 추천하는 곤충 식용입니다. 육류 소비 대신 곤충을 보다 많이 즐겨 먹으라는 호소이죠. 세계 인구 증가와 함께 곤충 사육과 섭취는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식용 가축 사육이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데다 곤충은 가축보다 쉽고 싸게 보편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곤충이 육류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주요 비타민과 철분 등도 풍부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곤충을 먹는 습관이 서양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세계 80% 지역에서는 곤충 식용화가 오래 이어져 온 전통이라면서 먹고 있는 지역에서의 확산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와 달리 곤충 식용 문화에 무관심하던 유럽도 이제 네덜란드를 필두로 미래 식량 문제 대안이자 친환경적 먹거리로 식용 곤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영국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의하면 2020년 경에는 슈퍼마켓에서 벌레를 사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폭발적 인구 증가로 전통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육류는 절대적 부족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레는 가축 사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도 적은 친환경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팀은 곤충이 어떤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은 없는지에 대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10년 내에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유럽 슈퍼마켓 내 곤충 식품이 진열되고 곤충 사육 업체가 미래 식량 안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곤충이 인간의 식품으로 식단에 등장한다니 정말 식량 위기가 대단하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종자학을 연구하며 세계 식량 증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로 세계를 뒤흔든 여성 150인에 뽑힌 김필주 박사는 인간 생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박사는 지구 온난화는 점점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 생계에 있어서 가장 위급한 사안은 분명 농업과 삼림업 그리고 어업이다라고 말하면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전 세계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연 보전이나 재삼림화,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린 채 잠을 청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5초마다 한 명꼴로 아사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김 박사는 이어서 인류가 직접 느끼는 고통도 있지만 자연, 특히 생물에 미치는 온난화의 영향은 그 범위를 측정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며 그 결과는 미래 세대의 생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가 올해 곡물 생산량을 23억 2,500만 톤으로 전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가격 안정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일시적인 것일 뿐 식량 가격 지수는 앞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신증권 최현기 연구원은 내년에도 달러가 강세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식량 가격의 안정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현 곡물 가격의 흐름은 신흥국의 수요가 늘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해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는 모습이라면서 인플레이션도 하향 안정화되는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식량 위기가 참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다시 이경준 리포터의 보고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짚어보기로 하죠.
네, 지난 2008년 수십 개 국가의 곡물 수출 중단과 일부 국가 내 폭동까지 일으켰던 세계 식량 위기는 뒤이어 터진 리먼 사태로 인해 당시에는 단기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식량 위기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 2월 식품 가격 지수는 236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6월 식량 위기 때의 지수인 224.1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지난 2월 반정부 시위로 무바라크의 30년 독재를 끝낸 이집트에선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집트인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빵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원래 밀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밀 생산량을 줄이고 수입된 밀로 밀가루를 만드는 가공업을 늘리게 된 것이죠. 이집트의 식량 자급률은 점점 낮아졌고 현재는 한 해 밀 총 소비량 1,300만 톤 중 50%인 700만 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집트는 700만 톤의 밀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 러시아 푸틴 총리는 홍수와 가뭄으로 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밀 수출을 금지합니다. 러시아의 곡물 수출 금지 이후 4개월 만에 이집트 밀 재고량은 소진되고 이집트 빵값은 몇 년 사이 2배 가까이 치솟게 됩니다. 무바라크가 퇴진했지만 여전히 빵값은 안정되지 않고 있기에 이집트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1960년대엔 한국의 식량을 원조해 주기도 할 만큼 식량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 정부가 농업에 대한 투자를 절반으로 줄이며 쌀 생산량은 급격히 떨어졌고 현재 필리핀은 최대 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2008년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자 필리핀은 비싼 가격으로 쌀을 수입해야 했고 수많은 사람이 비싼 쌀값 때문에 끼니를 거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의 산업화로 인한 곡물 생산 감소는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을 낮추고 곡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이오에탄올과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산업화입니다. 바이오에탄올은 옥수수를 원료로 한 자동차의 연료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가 올해 처음으로 사료보다 바이오에탄올에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태워 자동차 연료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계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 발전은 중국과 인도 사람들의 육류 소비를 크게 늘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축을 기르는 농가가 크게 늘게 되었고 가축을 먹이기 위한 사료의 소비 또한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료의 주요 원료인 옥수수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중국은 늘어나는 옥수수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올해 국제 곡물 시장에서 옥수수 120만 톤을 수입합니다. 이 수치는 작년 수입량과 비교하면 1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 옥수수 값은 올해 7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지금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겨우 26%에 불과하고 세계 제2위의 곡물 수입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등하고 있는 식량 가격은 우리나라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부 민현태 식량정책과장도 인구는 증가하고 소득이 낮았던 중국, 인도, 아프리카에서 식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 가격 상승세는 피할 수 없다면서 다수확 재해에 강한 품종들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장기 추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로서는 국제 곡물 가격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데다가 가격이 다시 뛰면 그만큼 생산 인센티브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다 죽어가는 우리 밀생산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해외에 진출한 민간 기업은 52개로 18개국에서 29만 7천여 헥타르를 확보해서 이 중 57%인 17만여 헥타르에서 농산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연해주와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죠. 러시아 연해주에는 현재 현대종합상사, 대순진리회, 유니베라 등 8개의 기업 단체가 진출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식량기지의 사례로 연해주를 언급한 것은 대북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죠.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로 북한 노동력을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고 운반거리가 짧아서 북한에 직접 식량을 지원하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에는 우리나라의 식량기지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관계수로와 저장, 수출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후, 토질 문제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한계도 적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2009년 9천 헥타르를 확보해서 밀, 옥수수 등을 경작하는 현대종합상사는 2012년까지 3만 헥타르를 확보해서 곡물 10만 톤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지 인력 채용을 통한 현지화 전략, 최신 농기계 투입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는 8만 5천 헥타르 농지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충남 해외 농업자원 개발이 활동 중입니다. 이모작이 가능한 날씨 덕분에 한 해 85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분 올리고당 원료 등을 국내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도 농지가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해외 식량 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농지 확보에 나선 대표적인 국가들은 절대적으로 농지가 부족해서 일찌감치 식량 안보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 국가는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과 중국입니다. 일본은 자국 내 경지 면적의 3배에 달하는 1200만 헥타르의 해외 농지를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중국은 해외 자원 싹쓸이 쇼핑에 열을 올려서 아프리카 중남미의 농경지를 집중 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농업부는 농업 관련 기업의 해외 토지 구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식량 위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땅을 사들이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강병구 목사님을 모시고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기근 문제를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믿고 주의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새로운 다른 각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근 문제는 인재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악과 사람들의 범죄함 때문에 땅이 황폐하게 되고 먹을 것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들이 아주 박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마지막 시대 최종적으로 생기는 재난을 사방바람이라고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방바람은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땅과 나무와 바다는 우리 사람들이 먹을 것을 받아내는 곳입니다. 거기에 큰 바람이 불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마지막에 생기기 전에 천사들에게 붙잡아라 붙잡아라, 왜? 내 백성들이 아직 이마에 인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환난을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천사들이 거룩한 날개로 그들을 보호할 만한 그러한 그 자격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언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방 바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정말 황폐케 하시고 할 수 없이 심판하시는, 땅을 심판하시는 그 얘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겔서 14장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그래도 이런 그 황폐한 문제, 특별히 전쟁 문제와 기근 문제와 또 사나운 짐승들의 문제와 또 온역, 고치지 못할 질병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면함 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실 때, 심판하실 때 네 가지 종류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칼, 이 재난들, 다시 말해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허용하시고 기근, 특히 기근을 여기에 언급하셨습니다. 사나운 짐승, 포악한 그런 사회 도덕의 파멸을 말하는 것이죠. 또 온역, 또 고치지 못할 질병들을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기근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악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거기 11절을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 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아주 흥미있는 그런 예언을 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언이죠. 여기에 10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사람이 악해져서 포악해져서 참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서로 빼앗고 처처에 사람들이, 민족과 민족들이, 나라들이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전쟁이 생길 것이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 징조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전쟁 후에 무엇이 생깁니까? 온역이 생기죠. 그렇죠? 또 재난이 오죠. 여러분, 재난이 온 다음에, 홍수가 온 다음에, 지진이 온 다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질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처처에 여러 곳에 동시에 한꺼번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들이 같이 생길 것이라. 여러분, 지금은 꼭 그러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악해졌습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기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 역사에서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일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에 있을 기근의 문제는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가 양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양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일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양식과 마실 물이 보장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의인들, 이마에 인침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인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천사들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근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하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인 식량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자원은 고갈되고 제한된 땅의 면적에서 나오는 식량은 70억의 인구를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울러 동반되는 자연재해는 식량 위기를 더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할 시간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매일을 준비하는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그러면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